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짓밟힌 생활은 참혹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만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주님과의 정돈된 사귐이 아니었을 때에 그들은 그 애굽 생활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의 내 주님과 나야 사이에 그 무엇도 없어 보이는 거친 광야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벗됨이란 이 친근한 벗됨이 아니라면 주님과 나 사이에 결혼 때의 사랑이라 할 만한 참 사랑의 뜨거움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란 이 뜨거운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애굽에 살던 그때가 더 낫다라고 그리워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에 그 광야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여러분 그런 길 속에서 애굽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이 한 번 두 번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들 중에 가난 복지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에 적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분명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건 적은 사람도 아니고 대다수의 의견이라면 사실이 그러하단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먼 애굽 돌아보지 아니할 세상에 속했을 때 생각지 아니할 만큼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고 기쁨이 된다면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본다면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더 못합니다. 사는 집도 입는 옷도 먹는 음식도 내 뒤지는 환경과 여건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예레미야 2장의 내 주님과의 붙댐, 우정, 그건 정말 그 무엇과 비교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고 강한 자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오면서 겉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그 무엇을 가진다거나 그걸 얘기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얘기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 귀하신 주님 자신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자신이 내 마음속에 둘도 없는 가장 유일한 벗은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인 겁니다. 대충 지나가는 사랑 아닙니다. 결혼 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생수의 원천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의 성물이라 말할 때 나도 그 점에 아멘일 것입니다. 주님 된 것 없어도 주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종직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은약, 그 관계만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시고 참되신 주님과 나의 이 관계를 곱씹어 보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애굽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의 부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강함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느낀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걸어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나의 관계를 곱씹어보는,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절반쯤 되는 시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난 몸 가지시고 늦은 밤 시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추구하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다가서신 여러분, 이 반환점에 도달해서 이 밤도 주님을 향하여 솟아오를 수 있는 것, 하루 저녁마다 우리 영혼을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러한 하루하루의 밤의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준비하여 온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기도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 하나님의 나라의 땀을 기대해 보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선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되고 유익된 것인 줄 압니다. 저는 어젯밤에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너무 짧게 했기에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이 정말 소중한 생각을 잠시나마 조금 이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암담하고 슬픈 내용이어서 나머지를 잘 기억하지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분명하게 마가복음 14장에서 내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그 슬픔 가운데서도 얼마나 유익을 많이 얻었을 텐데 그들은 이 점을 철저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에 무등가로 찾아간 이에게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가 십자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주님을 찾아온 이들을 아셨지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꼭 갈릴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전 오래전입니다마는 1970년도입니다마는 제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조용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를 혼자 조용하게 나의 장례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들가고 있을 때에 이 갈릴리란 말씀이 제게는 정말 의미 깊게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왜 갈릴리 말씀하셨을까가 그때 제 마음속에 다가온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도 여전히 갈릴리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임을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으로 강하게 와닿은 것은 갈릴리는 우선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긴 생활은 주님께서 조용하게 삶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가지신 것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중심은 갈릴리였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갈릴리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여전히 그 주님이시란 겁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가까운 친척 댁에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신앙서적을 잠깐 뽑아보았는데 그 신앙서적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서울의 큰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분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사렛 예수님 아니다. 이건 분명히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도 나사렛 예수님은 아니다. 저는 몇 년 그 당시를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책을 쓰신 분이, 물론 외국 분입니다만은 그 책을 쓰신 분이 인터넷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녹화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다.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보았던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이 옳은 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엄청난 큰 교회들은 그분의 말을 많이 인용해서 마치 믿음이 그런 것이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들어볼 때도 그건 도무지 성세에서 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온 이들의 글을 읽어본 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진정한 앞서간 분들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 알아보면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신앙이냐,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신앙에는 나사렛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살아있는 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나사렛 예수님께 믿음을 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아니 나아가도 임마누엘 대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함께 모시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영역에 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참으로 활기차게 꾸려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게 어찌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가 부여잡는 믿음이라요? 그것이 어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참된 믿음이나요? 그것이 어찌 보좌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빛으로 붙드는 믿음이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는, 임마누엘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생각을 많이 해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정말 가시고 싶은 아버지께 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나요? 꼭 한 가지였습니다. 빙자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었고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40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제자들을 맴도우시면서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1장과 2장과 3장 사이를 보다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 틀림없지요. 그러나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틀림없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아니시어도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지금 도마가 보는 것은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계신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배남 없으신 그 나사렛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란 말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올 수 있을 줄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가 십자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란 말씀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님, 그 뭡니까? 날 사랑함으로 하심으로, 날 사랑하심으로 바로 못 박혀버리신 그 예수님. 이건 서쳐가는 한때의 말이 아닙니다. 변함이 있을 것을 가리킨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못자국은 주님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처럼 어찌 어미가 그 전부지는 자녀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서겠노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여러분이 날 사랑하신 주님이라 생각합니까? 이게 엄마가 젖먹이를 잊지 못하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정함 있는, 그 정돈된, 그 확정적인 사랑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임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은 죽음으로만 끝난 것 아닙니다. 부활에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일깨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잠깐 매달려 있었다는 것 아닙니다. 못 박혀버리신 그 흔적을 없애버린 것 아닙니다. 내 손바닥에 서겠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나의 믿음이 되시고자 하심을 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주님은 천국을 못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주님을 보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이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보이시 아니해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참으로 알아온 이들은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저 사도행전 9장이나 사도행전 18장이나 사도행전 23장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곁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일어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부딪혀야 될 일을 생각한다는 말일까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나의 삶의 영향력이 되는, 오히려 그분이 주권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붙드심 가운데서 땅의 문제는 생각지 않아도 넉넉하게 해결될 만큼 그분의 보좌의 은총은 나에게 실상이란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보좌를 바라보나요? 해도 너무하죠. 주님은 날 안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내 문제 모르는 것처럼 너무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되면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늘도 수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보좌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주장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이 부딪히는 일이 내 마음을 엎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고요. 얼마나 보좌 영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진정한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저 믿음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실상이 될 거예요. 그런 주님께 대한 박아세고 깨어있는 마음은 관계도 없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진다고요. 이거는 제가 읽은 적지 아니한 앞서가 훌륭한 분들의 믿음은 도대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과 더불어 함께란 이 믿음의 선 인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서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봐요. 40일 동안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곳저곳 많이 다니신 것도 아니시고 병자 고치신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목적으로 내 믿음이란 그 하나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만약에 오늘도 조그만 마음으로 예수님 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는 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안 나타나 주셨을까요? 내 믿음으로 껴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안 다가와 봤을까요? 내 영혼의 반석으로 내 영혼의 산돌로 서주는 것을 내가 모를까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믿지 이런저런 시련을 많이 겪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내 주님임을 제가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나는 떨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셨으며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부딪힐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설 겁니다. 여기에 버틸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큰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스스로 뭘 만들고 스스로 뭘 꾸미고 스스로 마음대로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있을 것들이 내 믿음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 했습니다. 그 믿음 칭찬받을 만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존귀함을 받을 만한 생활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 아무리 해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언니는 내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산돌 되어 주심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리띠 동여매면서 예수님을 모신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근신합니다. 스스로 만들어간 그 믿음의 길은 이런 것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모신 근신된 마음이 됩니다. 친구하고 말할 때도 내가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살 때도 내 영혼이 주님 모신 근신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님 모신 이 마음으로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영혼은 어느덧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두다 보니 나 자신에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이 땅에서는 순례자 같은 나그네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등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아무리 가도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모신 마음이 가까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빛이 되시며 나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삶을 꾸려간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본 말씀처럼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단 말도 이런 믿음 속에는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엄청난 사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뵙고 싶은 아버지께 가지 못하셔도 참으로 깨어 믿음에서는 이 하나에만 그들의 마음이 서도록 해놓으면 그들은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놀라운 삶을 사는 이로 서는 겁니다. 믿음이란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 그릇된 것으로 이끌어 놓는다면 거기에는 기대해 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 1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후서 1장에 믿음에 섰다는 그들을 향해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습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는데 시험해 봅니까? 내가 확증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더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시험하라, 확증하라.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시험하고 확증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예수님을 의심한다거나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주님 얼굴 뵙자는 것 아닙니다. 그 손못 자국을 보자는 것 아닙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자는 것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확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선교사님, 오늘도 더머니 참여하셔서 직전에 분이 참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에게만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는 하루 길들은 다 위험한 길들 아닙니까? 위험한 길들 아닙니까? 여기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선교사님에게 들려준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나에게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냥 일라면 눈 그냥 비비고 가버린다고요. 좋은 일을 잊지 못할 겁니다. 보람된 삶이 못될 겁니다. 그냥 만약에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으로 그 같은 꽃 같은 사람으로 네 믿음대로 주시고자 하신 그 주님을 찾아서 내가 손에 못 조금 만져보는 것 아니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는 것 아니라도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는 안다고 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못 만나도 되나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믿음에 섰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극히 그룹한 믿음에 서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거 그 그룹한 것 아니에요. 그 별것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으로 서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상상 아닙니다. 이건 공상 아닙니다. 이건 적극적인 생각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그룹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며 여러분 유다서는 먼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내 주님으로 주셨던 거요. 내가 믿고 살 수 있던 그분으로 주셨던 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속만 아니라 못된 나를 처리해 주는 것만 아니라 그분은 내 부활하셔서 내 믿음 될 것도 못 박던 그런 사랑으로 뿌듯하게 생각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셔도 그 손에 못 잡고 있으신 것은 그분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서는 영 단번에 주셨어요. 한 번에 주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1장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영 단번에 주신 그분이라 말씀했고요. 1장 20절 가서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그룹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깨어 믿음에 서는 겁니다. 이날도 새롭게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지극히 그룹한 믿음이 되신다면 오늘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건축되지 무너지지 아니할 거예요. 지극히 그룹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며 그렇습니다. 어떤 나로란 사람도 다음날 쓰러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지극히 그룹한 믿음이 되신다면 우리는 서요. 우리는 설 수 있다고요. 시편 118편 22절 이하는 온 그 주님이 나의 이런 근거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있지만 24절 말씀은 오늘도 기뻐해도 괜찮대요. 왜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형통케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근거 되신다면 우리는 구원해 달란 말도 쉽고요. 형통해 달란 말도 쉽고요. 축복스러운 삶이 되란 말도 쉬운 거예요. 좀 더 가다 보면 시편 118편에서 제가 제단 뿌리에 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내 믿음으로 살아계신 나의 믿음으로 붙든 나라 볼 때는 방황하는 양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지극히 그러한 믿음이라면 가능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시지 못하고 머물러 계신 것은 얼마나 큰 거예요. 어제 저녁도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갈릴리에 가도 제자들은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내 믿음 되심을 기다려보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굳게 서보는 이것보다는 심승마다에서 일곱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지 않아요. 예수님 그건 몰랐을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그들이 뛰어서 주님 자신께 믿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목해 보는 인식해 보는 이 자세로 그들이 끈기 있게 서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극히 그루간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면 오늘도 넘어져요? 건축이 돼요? 건축이 되냐고요? 우리 이거 돼야 돼요. 우리 이것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도 하나님을 청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가능해요. 그거 어려운가? 아니요. 지극히 그러한 믿음이 안 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는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뺑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샘이 나오듯 그러한 지극히 그러한 믿음 대신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섰다면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스스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도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을 좇아서 주님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극히 그러한 믿음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는 길에 서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어서 이런 신앙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인 살아있는 겁니다. 이삭 죽듯 루시 이삭 죽는 것 같이 긍휼이듯이 오늘 우리가 다가온 모든 일들에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 보는 마음이 가능한 겁니다. 조그만 일, 큰 일, 호시아서는 우리에게 딱 두 마디 말이면 우리 인생은 괜찮습니다.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긍휼을 힘입는 자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되는 겁니다. 이제 지극히 그룹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과 엮으신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린다. 이건 되는 겁니다. 이건 되는 겁니다. 여기 서 있으면 흔들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란 말도 참 귀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란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거 잘 안 돼 있으면 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이거 잘 돼 있으면 그래요. 환경은 바뀌어지도 또 우리가 만나는 일은 바뀌어도 주님과 나의 관계만 확실하면 우린 해낼 수 있어요. 우린 해낼 수 있다고요. 너희 이기는 자로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 이 점은 엄청나게 소중한 줄 압니다. 요한복음은 사도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때가 AD 84년경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그만 차이는 있겠지만 그쯤에 기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AD 84년이면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썼다는 말입니다. 그 긴 날 동안.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된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21장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사건만 다 기록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역점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 요한복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로 가란 말은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생한 우리 주님이란 겁니다. 변함없다는 겁니다. 50년을 지나도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50년이 아니라 2000년을 지났는데도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사실이다. 여러분 그 말 틀림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여러분이 말하는 사도행전은 빈약합니다. 요한복음이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면 사도행전은 풍성합니다. 그 주님, 그 주님 얼마나 귀한지요.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 몇 군데만 끄집어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현실감이 있는가요? 사도 요한은 50년 지나도 요한복음에서 전해졌던 그 조림을 붙들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선한 목자 아니시나요? 우리에게 계시록 7장 말씀해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 내용을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 너무 불행하죠. 그러나 만약에 참된 마음으로 다가간 이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진행을 받고 본 참 포도나무에 참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란 겁니다. 사실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베드로라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의 아들 시몬, 그거는 예수님과 연관된 게 아니고 육신과 연관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끄덕끄덕 물으실 겁니다. 사실은 세 분이 아니죠. 날마다 날마다 물으시는 말씀으로 봐도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요한의 아들이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요한의 아들이란 그 육체가 아니라 부활한 나를 사랑하느냐, 네게 속하기를 원하냐?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겨우 믿음의 선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면 어찌 되나요? 우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될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한 시간만 보내가면 저 사무엘상 10장에 가죽부대에 포도주 가득했던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염소 새끼 세 마리 끌면서 얼굴 찌푸리지 않고 가던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될 수 있다고요. 떡 세 덩이 주되 두 덩이 주던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돕는 이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시기에 섬김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천국 가셨는데 3년 동안은 따라갈 주님을 알겠는데 예수님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 보지 않는 주님을 따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하는 그 마음이란 영혼, 오늘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가능해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인가요? 저는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빛이 있고 9장에도 빛이 있고 11장에도 빛이 있고 12장에 빛이 있습니다. 물론 1장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빛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밤을 지나가면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요한복음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서주시기 원하는데 멀찍이 설랍니까? 아니면 그분께 며 달린 포도나무 구경하는 자가 될래요? 오늘도 여러분 육신 속에 머물면서 아니면 예수님께 뛰어들어 연합한 자로 서갈래요? 우리에게서 주님은 이 구체적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만나를 먹는 자 다 죽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그거 필요 없단 것 아니라도 그거 보고서 산자 있는 것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참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경만 할 것 아니에요. 주님 가까이 왔다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구경 돌릴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 자신을 여러분이 영원히 먹어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요. 이런 신기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놀라우신 나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바르게 익혀보는 것 대단히 귀중합니다. 저는 세례받기 전에 신약성경을 11번 읽었습니다. 읽고서 적고 하다 보니 한번 읽고 나서 적고 하다 보니 그 11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에 열심히 없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도 했으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대충 읽은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일나면 저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석장씩 읽은 거예요. 이게 11번 읽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어느 사장님 집에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맡아서 가르쳤어요. 그 집에 머물면서 가르쳤어요. 방학이 됐는데 그 애들을 돌아본다고 고향에 못 내려갔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배워보지 않았던 그 아직도 배우지 않았던 것을 혼자서 공부해봤어요. 수학인데요. 그때에 느낀 것 하나 있습니다. 참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전혀 안 나간 것은 아닌데 참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책을 보면 그 문제도 있지만 풀이한 것이 있으니까 그 풀이한 것하고 그 문제하고 맞춰서 한참 연구하다 보면 겨우 이해가 돼요. 그럼 문제가 넘어가고 있는데 참 진도가 안 나갔어요. 공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면 딱 가르쳐주면 금방 알죠. 근데 내가 스스로 그걸 배우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배운 것은 어렵지 않지요.
제가 객지에서 고1에 공부하고 있을 때 고향에 들어가니까 여름 방학 동안에 후배되는 중상 학생들이 7~8명이 그룹을 키워와서 선배님 영어하고 수학 좀 가르쳐달라고 해왔어요. 그거 쉬웠어요. 아, 중3 영어 수학 가르친 거 내가 배운 것이니까. 근데 안 배운 것을 하려니까 그건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속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때를 설명해 보라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돌아오지는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하지는 아니한 채 내가 성서를 알아보려니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지금 책에 놓은 수건이 벗겨지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의 조용한 빛이 되시고 은혜 속에 이끌어 주시니까 즐거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같이 있는 동안 책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책이에요. 이사야 50장에 주께서 아침마다 내 길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우리가 이런 시간 주님 앞에 성서를 읽을 때 이사야 50장이 생각납니다. 참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서를 주님 모시고 보다 보니 내 영혼 속에 속삭여 주는 것이 참 좋네요. 이사야 55장에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기름진 것을 얻으라 말하는데 주님께 속한 나로 나아가서 얻고자 한다면 정말 그런 것이에요. 성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젖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기름진 것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워져 봐요. 시간 보내다 보면 강한 마음이 생기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뚜렷한 마음과 심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수건이 벗어지니까 그 점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때의 그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입니다. 절대 다른 분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강점은 임마누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 접어두고 한 가지 역점을 두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전 마음으로 따랐던 이들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온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도 다 씻어주셨어요. 영혼도 맑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에요. 이건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일컬음 받기도 해요. 정말 귀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런 좋은 내용이 있다, 이런 좋은 내용 들어보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와 생명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듣는 그들 마음도 큰 은혜가 됐을 거예요. 자, 성찬식도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임마누엘을 입는다란 말의 의미를 이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다 받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그날 밤에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날 밤인데 다 울기 전인데 예수님 철저히 부인하고 도망치고야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단순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로 씻는 것도 필요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그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심는 것도 필요가 없고 내가 예수님께 내어보놓은 그것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잘못됐을 때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와 함께 한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심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깨어 있었다면 심이 안 드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면 심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입는다는, 임마누엘을 입는다는, 은혜를 내 영혼이 참으로 입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아, 그게 그렇게 시중합니까? 그렇습니다. 껴있는 기도 생활이 그래서 기중한 거예요. 주님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방을 만납니다. 그 아방 무수하나요? 너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야. 아방이 좋은 얼굴 아니죠.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인데요. 근데 내가 아니오 당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는 강한 자입니다. 그 왜 그래요? 주님을 내가 입으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방이 이세벨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제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세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는 당신 목숨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사실 이스라엘이나 아방을 만났던 이곳은 아방은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간 것은 브엘세베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베는 유대 땅이래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은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두고 그 다음 성서는 스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 아닙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광야를 들어갔는데 그 광야를 하루길로 갔대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가도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도망을 더 갔는데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간 거예요. 그 광야니까 어느 광야로 갔는지 알 길 없죠. 길도 아니니까요. 그리고는 노렛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 섞인 기도를 하고서는 누워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 아방을 향해서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만난 것도 아니오 이세벨의 소문만 듣고도 왜 이리 도망가 버려? 그 뭐 차이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입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은 주님을 위해 역사하셨던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지금 피곤해서 노렛나무 아래 누워있는 것 같이 나의 사역 때문에 피곤해서 지금은 내 영혼이 힘듭니다. 낭패를 존중합니다.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엘리야가 어제 그제 강했던 거요. 그 무슨 역사만이 했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을 깨워. 예를 든다면 마치고 이스라엘까지 왔으면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예언하고 난 이후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우르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라서 그리시네가로 숨은 거예요. 그러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 주님 따라 세미안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걸음으로 나갔더라면 주님과 함께 승승해요. 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입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일로 많이 해서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묶어서 참으로 주목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온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인가를 알 거예요. 주님, 난 스스로 못 갑니다. 주님을 입어야 갑니다. 에스겔 33장과 34장은 중요한,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입고 나가면 의인이고요. 아무리 의인됐던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 입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 요한의 아들이에요. 시몬이에요. 주님을 입으면 의인이에요. 강한 의인이에요. 아름다운 의인이에요. 근데 에스겔 33장은 주님을 입었든다가 벗을 수도 있고 입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입지 않고 흐름하게 살더니가 새롭게 주님을 입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나의 예수님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에스겔 33장은 특별한 사람을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성도요 악인이요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주인이요 그 말이에요. 주님을 입지 않고 산다 그 틀림없이 죄인이에요. 우린 그 이상 삶이 안 돼요. 주님을 입으면 가능해요. 그렇게 사는 거 가능해요. 오늘 조용하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되신다는 예수님을 깨어 믿음에 선다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건 바로 예수님을 입는 거요. 주님을 입지 않고는 나는 못 갑니다. 그건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인되게 살아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라고요? 제가 시편 32편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렵담을 받아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나 그는 넘어졌다. 그런데 그가 깨우쳐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된다, 힘들다 한다면 이 시편 32편에서 깨워주는 세 가지는 입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은 자유스러워요. 에스겔 33장에서 주님을 입은 자가 그 다음 한 가지 취한 것이 뭔지 압니까? 34장에 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좋은 꼴, 맑은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입었으면 예수님께 이끌려가야죠. 그러면 우리 생활 돼요. 아모스가 그가 초라한 자에도 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을 산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요. 주님을 입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이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줄 주님 아세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못 서요. 그거 주님 아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추구해야 돼요. 누가 보면 11장에 우리는 빵만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덧붙여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지 않던가요? 찾으면 만난다고요. 빵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찾으면 누구요? 내 구주, 내 주님 찾아서 입는 거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 입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지 말아요. 단일처럼 열린 보좌의 주권을 굴려 두들기라 열어주마. 우리는 겨우 빵만 구하다고 가버리는데 주님을 입혀주시고 열린 보좌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안 되지 않아요. 이건 인식이 되지 않아요.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논의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모자라도 벗댐이 안 될 만큼 친근하지 않더라도 나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고 한다면 주님은 주시는 거요. 주신다고요. 시편 32편에 나온 7절 말씀에 주님을 나의 은신처로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부지다게 살 수 있다 생각은 자체가 교만한 거죠. 이 세상을 얕잡아 본 거죠.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을 잘 못 알아 본 거죠. 예수님 안에 숨어요. 그 주님께서 어려워하실까? 대충대충이면 못 만나겠지만 전심이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아니 피도 주셨는데 목숨도 나 위에 내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나의 피난처로 은신처로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나가려 하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뛰려 하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님 난 스스로 이 땅에 못 살아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은신처가 되어 주셔야 돼요. 어디 주님께서 숨으시겠나요? 우리에게는 열어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밤에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적잖아 있을 거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도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처럼 보이지 않고요.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참 가깝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처럼 마음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친근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뭐 뛰어나서 그걸 알았겠나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도 아니다. 네 머리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그것도 베드로는 모르는 거요.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굉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처럼 보인다. 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내 마음이 이러저러 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다.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정말 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이미 오신 주님과 은은한 마음 가져야 돼요. 시편 32편은 주님이 내 은신처래. 그가 주님 안에 그렇게 숨는 마음 안 되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시편 91편에 좌편에 천명이, 우편에 만명이 쓰러졌는데 이유가 뭐요? 다 주님을 피난처로 알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내 은신처로,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안에 숨어있다. 우리 영혼이 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찾으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32편 8절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얼굴로 내게 빛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자갈 먹어서 끌지 않는다면 안 온대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내 주님 삼고 주님을 주목하다 보면 조용한 나인 빛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조용한 나의 빛. 대단한 겁니다. 이거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거 오늘도 있어야 돼요. 그래 할 때에 우리에게 시편 32편 10절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인자하심이 둘러주신대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 인자하심이 둘러준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이것은 되는 겁니다. 왜 안 찾아요? 왜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만 하실 수는 있지만 자고 있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정도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 속에서도 날아가지 않아요. 담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망가지 않고 그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강했던 엘리야가 주님께 속함이란 은혜 놓쳐버리면 그가 뛰어가서 빨리 주님 안에 숨는 그 자세 안 되다 보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쓰러지고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데려가라고 말하는 이런 고백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기고 또 이기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이런 은혜 속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힘입는 그런 축복이 가득 있기를 원하여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다음날 끌려와서 죽기 위해서 지금 붙들려 미어 있습니다. 하나의 쇠사슬이 아니라 두 개의 쇠사슬에 미어 있습니다. 두 군사가 지키는 가운데 그 틈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절망해서 자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자고 있는 것은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도 벗어나고 허리띠 풀어놨고 신발 벗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체험하니 했어요. 이거 뭘까? 나는 보좌의 주님을 이 옆에 있는 병졸들보다도 보좌의 주님을 더 믿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우린 이곳에서 진정한 믿음을 좀 배웁시다. 주님께서 밤에 기도하는, 저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집 기도회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어요. 오늘도 보좌는 살아있습니다. 능력합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만 된다면 놀라운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잊고 있는 이런 은혜 속에서 저는 잠시 누가복음에서 네 가지 임마누엘 은혜를 이야기해 볼라 합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 사랑의 뜻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치고 임마누엘 은혜란 말씀은 마칠까 합니다. 사실이에요. 아, 저분이 임마누엘이구나. 주님과 함께구나. 저분은 원래 약했는데 주님과 함께가 강하구나. 저분은 원래 뛰어난 지혜 없었는데 주님과 함께니까 지혜 있구나. 저분은 원래 그랬지 못했는데 지금 참 신실하구나. 임마누엘 은혜. 전 누가복음 17장, 18장, 19장에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나 사이 임마누엘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생활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계좌심하는 믿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계좌심하는 믿음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단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계좌심하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계좌심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도 다음 시간도 그 다음 시간도 그리고 오늘 종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시도 주님께 속해서 예수님께 매어 달려서 자기가 무익한 줄 알고 주님께 매어 달려서 주님 주시는 계좌심만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헤아릴 만한 사람의 모양이 못 돼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내게 살아계시고 올 밤에 여러분과 제가 꼽씹었던 40일 동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셨던 그 주님 믿음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너희가 확증하고 시험해 봐라. 그건 절대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좌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크기가 계좌씨만 하대요. 얼마나 세미한지. 그런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길을 기울고 주님을 향해서 정돈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이는 바다 위에 심기운 뽕나무 같대요. 대단하죠. 어떻게 바다 위에 뽕나무가 심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 바다입니다. 내 꼬랑도 아닙니다. 조그만, 쉽게 말하면 조그만 저수지도 아닙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어둠이 오고 갖가지 바람이 불어치는 바다에도 주님 모시고 제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설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임마누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사셨나요? 그렇지 않거든 나머지 일은 물어보십지도 않아요. 오늘도 주님께 매해서 순간순간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겨자씨만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생명적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는 것은 여러분 삶이 참으로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 심기는 뽕나무, 바다 다를 것 없어요. 바람이 왜 불어할 필요 없어요. 왜 어둠이 진노할 필요 없어요. 늘 그렇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실 겁니다. 몰랐죠? 정말 몰랐죠? 사실입니다. 둘째로, 저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을 붙드는 임마누엘 기도를 이야기해 볼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아무 힘이 없는, 기댈 곳도 없는 어느 가부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기댈 것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님은 내 믿음으로, 내 주님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 땅에 의지할 것 없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보좌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큰 행복이에요. 주님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를 항상 기도란 말씀으로 묶어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해요. 임마누엘입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땅이 있지만 땅이 내 근거가 없어요. 보좌의 주님이 내 주님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주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 지금 등록하신 분이 3,000명을 쭉 넘어섰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이런 임마누엘 기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란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몰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내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기도, 항상 기도하세요. 한밤중도 기도하세요. 그분이 사로잡히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 못하면 뭘 기도하나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부자요, 관원이요, 그리고 청년이요, 도덕적으로 될 흠이 없는 자요. 근데 삶의 확신은 없었어요. 오늘 내가 끝났는데 어쩌나,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쩌나, 삶의 확신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데 두고 나를 와서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원도 내놔야 되고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 관계치 않고 이제 주님께만 속하여 주님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정말로 내 직장도 버리고 내 가정도 버리고 내 가진 재물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귀중한 의미는 그러면 이 제자도 따라오면 열두 제자 중에 포함되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귀중한 뜻은 이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주께 속하는 것 되어야 됩니다. 나 젊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관원도 아니고 나 스스로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께 전적으로 돌아와서 속하여 예수님만 부여받고 따르는 그 우리 영혼은 그리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과 보좌의 주님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사실 겉의 문제를 내놓는가 안 내놓는 것은 별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께 이런 영혼으로 다가서란 겁니다. 이런 영혼으로 다가서란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경은 세리장이잖아요. 그 세리장이 내놓으라 했나요? 너 집을 떠나가라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면 다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나 육신에 속한 것,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서 이젠 전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그 집에 계속 있어도 주님께 속함과 주님 따르는 것은 빈틈없었어요. 수넴 여인도요. 바실레 할아버지도요. 우리가 이것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살면 늘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고요. 오늘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다음날부터 근무지를 안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전 마음으로 이 길에 서야 된다 그 말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첫째 계명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네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마음 다해요? 어떻게 하면 뜻 다해요? 목숨 다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가고 부활하신 주님께 내 마음 온 마음으로 가서 연합하고 보좌의 주님 내 온 마음으로 내 사랑한 주님을 붙든다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나의 마음이 가까워요. 그리고는 주의 뜻을 따라 둘째 계명을 쫓아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근무지의 동료도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 깊은 교훈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보좌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미어갈 그때에 우리는 오늘 초라한 근무지를 살아도 저 아모스처럼 양떼 먹이고 뽕나무 대형하는 자일지라도 삶은 확실히 꽉 있는 겁니다. 삶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뚜렷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건 주님이 날 사랑한 표식이고요. 나도 그곳에 못 박혀 매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주님이고요. 난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보좌의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그 주님, 내 주님으로 삼고 다스림 받습니다. 삶의 확신을 넘칩니다. 날마다, 날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긴 종,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 남긴 종에 관한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으로 생각지 마세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한 내 주님으로 붙든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보이지 않는 보좌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붙들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세간에 나가야 될 근무자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오늘도 이런저런 여건 속에 가야 될지 몰라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주님 함께 하심에 틀림없이 축복하실 거예요. 남는다고요. 우리가 좀 이런 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너져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쁨되는 기둥으로 서서 하나님께 유익을 남기면 벌써 이웃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도 분명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겠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나마 임마누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꼽집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께 미어서 보좌의 주님을 내 주님 삼고 정성껏 기도하세요. 40분 내에서 다시금 말씀이 이어질 때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내 주님, 조그만 눈꽃 송이로 상하지 않게 소리 없이 당신은 온 땅 덮었어요. 사랑해 주님, 내 주님, 당신은 작은 빗방울로 상하지 않게 살며시 온 지면 식물 적셨어요. 주님, 진정한 내 주 당신, 오 무섭지 않도록 주님 은밀히 소리 없이 밤 이슬같이 당신만 향한 내 영혼 상하지 않게 조심스레 사랑해 주시곤 또 주신 정말 당신은 그러신 분 않도록 주님 없이 밤이슬같이 은밀히 당신만 향한 내 영혼 상하지 않게 조심스레 사랑해 주시곤 또 주신 정말 당신은 그러신 분 사랑해 주시곤 또 주신 정말 당신은 그러신 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만두고라도 지금은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신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분명한 것 압니다. 그건 생각만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아수르 엄청난 대군을 죽음에서 건져주었던 것 두 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죽음의 질고에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약속도 엄청납니다. 15년 동안 아수르의 위협에서는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었습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었습니다. 아스 일령포에 나갔던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39장의 히스기야 왕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친근히 한다. 기댄다. 의지한다. 이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이와 같이 피곤한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지나간 죄는 사함받았는데 시편 32편에 다윗은 벌써 넘어져 있습니다. 젊고 경험이 있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환경도 좋고 여건도 괜찮은 이스라엘 전역 그리고 넓은 영토를 점령한 자로서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피곤치 않을까요? 그건 솔로몬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뻔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던 자기의 삶을 가치 없는 헛된 것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도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130만의 용사들이 자기 수하에 있다. 여러분 생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벌써 대적을 생각해야 되는 전쟁이란 피 흘림이 있고 참으로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피곤함이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은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39장 다음 장인 40장을 보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삶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건 내 주님께 속하여 나 스스로 선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속하여서 나의 주님을 가만히 있을 때도 아니 평범한 걸어갈 때도 아니 부지런하고 바쁜 일과 생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닌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악망한다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의 힘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솟아오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소중한 것은 내 주님께 속하여 나의 구주로서, 나의 힘으로서, 나의 해답으로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 말이 피곤치 않는 유일한 참된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에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나로 설 수 없어 뼈가 부러지고 그 감당하지 못할 유혹에 이끌려가고 밀려오는 거센 강물 같은 노도 같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버릴 만한 그 여건 속에서도 참으로 나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서고 내 주님 의지하며 내 주님을 기대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것은 안식과 상쾌함이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께 대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이점에 대해서 시험한 돌이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귀중한 돌이다. 그리고 확실한 돌이다. 우리 주님을 그러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이 가까움으로 오늘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죄란 것은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임을 압니다.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 매임으로 안식이 있고 예수님을 알므로 쉼이 있고 거기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갈 때에 우리는 안식과 쉼과 더불어서 이런 넉넉한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이게 서책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은 글쎄요, 참 방탕하고 참으로 경건치 못한 것이 탕류처럼 흘려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영혼으로 볼 때는 엄청난 피곤함인 겁니다. 완전한 자아상실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자유로운 자로 예수님께 이끌리는 경건된 자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모친이 할 만큼 정말 은혜 속에서 경건 속에서 주님과 참 가까운 그런 삶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요?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짝밭에서 열매를 거두어 보려는 것 그건 대단한 일이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가시밭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어 보려는 것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에서 잡초도 없고 가시도 없고 돌멩이도 없고 내 주님 모신 참 좋은 밭으로 그루가고 경건되고 맑고 선한 은혜 속에서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매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되며 가치가 있는지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참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밤새도록 노저어가도 파도 때문에 배가 나아가지 않는 피곤한 마태복음 14장.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셨을 때 영혼도 새롭고 피곤함도 없이 주님과 함께 노저어갈서 가려는 곳에 금방 닿은 뜻한 그 기쁨, 여러분 가능할까요? 주님과 함께 놓은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만 생각지 마시고 나의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움을, 이 복스러움을 간직하면서 기대감 있는 참 좋은 삶을 가져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